안녕하세요. 서브원 MRO 프로세스 과정의 마지막 파트인 채무 및 채권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맡은 재무회계팀 황승주입니다. 매출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입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관리 및 고객사 여신 관리, 채무의 지급에 대한 서브원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채무 관리, 지급 관리, 채권 관리, 여신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서브원에 경력으로 입사했고, 그 전에는 LG C&S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육아를 위해 퇴사하고 경력 단절 기간이 꽤 길었었고, 좋은 기회로 서브원으로 입사해서, 현재 딸은 고1이라 육아는 반쯤 졸업한 상태고요. 사진은 딸과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리포터 교복을 입고 놀다, 같은 자리에서 낮에 한 번, 밤에 한번 찍었던 최애 사진입니다. 일찍 나와서 일찍 키워놓으니까 친구 같고 빨리 편해졌네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관리입니다. 상품을 유통하는 서브원에서는 재고의 흐름에 따라 매출 및 매입 정산이 일어나고, 매출 정산 금액만큼 채권이, 매입 정산 금액만큼 채무가 발생합니다. 앞서 정산 파트에서 이해하신 것처럼 서브원에서는 상품의 매입 정산 시점은 배송 형태별로 다르게 인식되고 매입 정산이 되는 시점에 서브원의 재고로 인식이 되면서 정산된 금액만큼 협력사별 워라밸로 지급 채무가 발생됩니다. 회계 처리 중 매입 정산 관련 분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품의 입고 시점 또는 배송 완료 시점에 차변의 상품, 대변의 GRIR이라는 SAP에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해서 상품 재고 자산의 증가를 기표하고 매입 정산 시점에 차변의 GRIR, 대변의 AP, Account Payable이라는 지급 채무를 기표합니다. GRIR은 Goods Received, Invoice Received의 약자로 임시 계정이라 입고 후 매입 정산을 하게 되면 차변 대변 상쇄되면서 사라집니다. 참고로 매출 정산을 하게 되면 상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매출 원가로 인식하고 매출 인식하는 금액, 판매가만큼 AR, Account Receivable이라는 매출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입 결산 일정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배송 완료분에 대해서 2월 2 영업일에 세금 계산서를 일괄 역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매한 쪽에서 발행하면 정발행, 이 경우처럼 공급받는 자, 즉 매입하는 서브원에서 발행하면 역발행입니다. 정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역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즉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승인을 해야 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정발행하도록 하면 협력사에서 발행을 놓치거나 금액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배송 완료 처리된 데이터를 일괄 끌어와서 서브원에서 세금 계산서를 역발행해주고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인 2월 10일까지 승인을 독려합니다.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13일 또는 30일 정기 지급일에 어음을 발행합니다. 매입 2월은 협력사가 배송 완료를 오처리한 경우에 1 영업일까지 요청하는 경우 처리 가능하고, 결산 조정이란 재무제표에 기표한 회계와 세금 계산서 처리된 월이 다른 경우에 회계를 세무 기준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 완료 처리 누락, 허브 입고 처리 누락, 운영 담당자 반품 매출 정산 누락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 반품 매출 정산이 되지 않으면 반품 매입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매입 실적이 110이고 2월에 반품 정산이 마이너스로 10 발생했는데 사실 10도 반품 자체는 1월에 된 거고 반품 매출 정산이 1월에 누락되는 바람에 반품 매입 정산까지 2월로 처리된 경우라 실제 매입 세금 계산서는 100이 발행되어야 한다면 결산 조정을 통해 2월 회계 실적 마이너스 10에 대한 세무 증빙이를 1월로 변경 처리해서 부가세 기속을 1월로 시키게 됩니다. 매입 회계 처리는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물건을 사와서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 회계 처리는 최종적으로는 상품 재고 자산이 차변에 생성되면서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고 현금 자산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분괴가 생성이 되는데요. 서버원에서는 각 업무 처리 단계별로 회계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상품 입고 시에 상품 재고 자산이 늘고 대변에 GRIR이라는 임시 계정을 기표했다가 해당 상품의 매입 정산 시점에 협력사에 돈 줘야 되는구나 하고 외상 매입금을 대변에 발생시키는데 이때 차변에 GRIR 임시 계정을 반대로 기표합니다. 그러면 GRIR 임시 계정은 상쇄돼서 사라지겠죠. 주문건별로 매입 정산된 전표들을 월별 합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실제 지급 전표가 발생하는데 매입 정산이 10, 20, 30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총 100이 발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는 100에 대해서 한꺼번에 발행을 하고 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때 발생한 외상 매입금이 진짜 지급 채무이고 차변에 기표된 매입 임시 계정은 매입 정산 전표의 외상 매입금과 반제 처리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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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정리를 해주고 실제로 대금 지급을 할 때는 요 지급 전표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서 현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때 차변에 성급 부가세 계정으로 VAT를 발생시켜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데이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품을 매입해서 생기는 채무 외에 적자 채무나 압류 채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자 채무란 매입 반품 발생으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뜻하는데 적자 채무는 협력사양 채권, 즉 받아야 할 금액이고 협력사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 미회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압류 채무는 협력사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권자,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압류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또는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서버원의 서류를 통해 통지를 합니다. 압류된 채무에 대해 협력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채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중 변제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버원에서는 압류 서류를 우편수신하면 법무포탈에 등재를 하고 해당 협력사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압류 금액에 이를 때까지 지급 보류합니다.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되고 서버원은 제3채무자가 되는데 서버원은 채무자인 협력사에게 돈을 주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압류 통지이고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추심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경우는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통지가 오면 지급 보류를 해제해서 협력사에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 면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대부분 과세 거래이고 영세는 직수출이나 로컬 수출과 같이 외화 획득 시에 적용되는 세금 유형으로 세율이 0%라는 뜻이고 유통 경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SMRO에서 운영 단위를 조회했을 때 유통 경로가 로컬이거나 직수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외화 획득 거래에 해당하는 게 영세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정산이 영세율이어야 매입 정산도 영세율이 되고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수출 신고 필증과 같이 수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출 관련된 증빙은 회계 담당의 수출입 부서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와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부가세법의 면세 상품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버원에서 주로 거래하는 물품에는 실험용 쥐, 단 수입은 과세고요. 또는 식물, 화환, V멤버스와 같은 이커머스몰에서 거래하는 고기, 기저귀 또는 장애인 복지재단과 같은 면세 사업자가 납품받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간혹 성금을 주거나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중간 지급 조건부 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설비나 기계 장치 등 금액이 큰 거래 시 활용되고 계약 단계부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선급 100%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서버원에서는 거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수 조건부란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아닌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고 시운전 등 검수가 필요한 거래 시에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합니다. 시운전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고객이 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출 정산도 못하지만 협력사에서도 배송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 정산을 못하는데 협력사에 매입 정산을 먼저 해주면 위탁 재고가 늘어나고 현금 흐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입 정산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급 관리입니다. 서버원은 기본적으로 협력업체의 하도급 여부에 따라 대금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서버원의 협력업체는 협력사 프론트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하도급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하도급인지 비하도급인지 분류 결정이 완료되면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협력 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 지급, 비하도급의 경우는 120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되는 경우는 대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제조 위탁 가공 공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력사의 대금 지급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음 발행이며 서버원에서는 구매 카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카드란 쉽게 생각하면 전자어음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도급 협력사의 경우는 영세 거래권은 지급일수가 14일, 과면세는 60일입니다. 비하도급 협력사는 현재 120일이 기본 조건이나 기존에 거래하던 협력사들 중 90일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일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즉 매입 정산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어음 발행일 플러스 어음 일수로 계산됩니다. 서버원의 정기 발행일은 13일과 30일인데, 예를 들어 4월 납품권에 대해서는 4월 30일에 일괄 역발행한 세금 계산서 금액만큼 5월 13일에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일수 14일짜리는 어음일수가 하루, 60일짜리는 어음일수가 47일, 90일짜리는 77일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일수를 계산해서 해당 일자에 현금화될 수 있도록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어음법상 어음일수는 최대가 90일이기 때문에 120일 조건의 비하도급 지급은 30일에 어음 발행합니다. 참고로 전표에 찍히는 지급 조건 네 자리의 첫 번째 숫자는 지급 조건 유형, 기본 지급 조건이 6이고요. 두 번째 자리가 발행일 정보. B가 정기지급일인 13일 또는 30일 발행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두 자리가 제일 중요한 지급일수인데 14, 60, 90은 직관적으로 그 일수고요. 120일은 세 자리라 C0입니다. 10을 A로, 11을 B로, 12를 C로 계산해서 120일은 C0라고 표기를 한 거죠. 서버원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지급 조건에 따라 협력사 지급 조건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조건은 협력사의 하도급 여부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지만 어느 운영 단위로 납품하느냐에 따라 지급 조건 유형 및 발행일, 지급일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납품할 상품의 매입 대급 지급과 다르게 일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택배 발송이 필요해서 택배비가 별도로 발생했다던가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 e-accounting에서 전표 처리를 하고 해당 채무들은 펀뱅킹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의 비용 지급은 2월 25일, 1천만 원 이상의 지급건은 2월 30일로 세금계산서 작성월의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일, 60일 조건으로 대급을 지급합니다. 단 IT 비용과 물류 3PL 업체 비용은 90일이 원칙입니다.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사원비용을 포함한 일반 비용 정기 지급일은 매월 10, 15, 25, 30일이며 서버원 지급 조건에 따른 지급 조건보다 빠르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급 일정 변경 품이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현금 말고 어음으로 지급해 주세요 하는 경우는 13일에 구매카드를 발행하며 만기는 현금 지급 일수와 동일합니다. 협력사의 지급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배송 증빙이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 반품 예정인 경우, 배송 완료를 오처리한 경우,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월 초에 결산을 수행해서 이 영업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지급 채무가 발생하므로 보통 6영업일 정도까지는 지급 보류가 필요한 건들에 대해 품의를 통해 요청 주셔야 13일 정기 지급일에 구매카드 발행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면서 고객사인 경우 기본 거래 계약서 24조에 의해 줄 돈과 받을 돈을 우선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금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카운팅에서 비용 처리하신 건들은 재무회계 팀 합의를 거쳐 지급 채무 전표가 발생되고 대금 지급을 하는데 종종 부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비용 처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경비 처리 규정 확인하시면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 경비는 출장권별로 처리해야 하며 동일 지역을 반복 출장하시게 되더라도 7일 단위로 끊어서 일정 내 경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장식 때는 1인당 일식에 1만 원 내외의 비용 처리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출장자가 함께 식사하셨을 때는 출장 품의서나 경비 처리 내역에 출장자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출장자 외에 출장지의 현지 서브원 직원과의 식대는 조직 활성화비로, 고객이나 외부 인원과의 식비는 접대비 처리하셔야 하고, 출장 식대 처리가 불가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 소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증빙이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2월 1 영업일까지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처리하신 경우 위임정결 규정에 따라 별도 품의를 득하셔야 합니다.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인식을 할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가 수익인식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와 수수료만큼만 인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서브원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총액 매출 인식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수료 금액만큼만 순액으로 매출 인식이 가능합니다. 상품 매입 대금이 90이고 판매가가 100일 때 총액이면 100을 순액이면 10을 매출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현재 서버원의 대부분의 상품 공급권은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없고 재고 위험 부담이나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로 중개 역할만 하는 경우는 수수료 매출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주 시 고객과의 거래 조건이 대리인의 역할에 불가하다고 판단되시면 재무회계팀의 총액 매출 인식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 요청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든 프로세스는 총액 매출을 인식하는 프로세스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매입과 동일하게 정산 불일치로 인한 결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원의 결산은 2영업일로 완료인데 3영업일에 누락된 정산권이 발생되어서 2월로 10을 추가 정산 처리하였고 고객사에서는 1월 세금계산서로 100을 발행해야 한다고 할 때 2월 매출 정산권 세무 증빙일을 1월로 등록하여 회계를 세무에 맞춰서 부가세 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선발행 세금 계산서가 매출에서도 발생 가능한데, 고객사의 예산 소진 목적 등으로 미배송 주문권에 대해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에는 선수금 품위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1월에 선수금 품위를 통해 10과 90 합산해서 100을 청구했고, 10을 4월에 실제 납품 완료해서 정산 처리했다면, 부가세는 1월에 100에 대해서 전액 발생되고, 4월에는 매출만 10이 추가 발생됩니다. 정산 불일치로 인한 결산 조정이 이 영업일 이후에 발견돼서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선수금은 결산 마감 전까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선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조건은 부가세법상 7일 이내에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선발행 약정서를 수취하셔서 SMRO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출 인식은 되지 않고 채권만 발생되며 선수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정산 처리, 즉 재화의 납품이 필요합니다. 매출 회계 처리 역시 매입과 마찬가지로 업무 단계별로 생성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매출이 대변에 발생하면서 매출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외상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가 돈을 입금받게 될 텐데요. 매출 정산을 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품 재고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차변의 매출 원가가 대체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정발행하시거나 역발행 세금 계산서를 등록 처리를 하면 이때 외상 매출 채권이 차변에 발생하면서 대변에 매출 임시 계정을 기표하고 이때 예수부가세를 차변에 달아놓습니다. 매출 임시 계정과 부가세 임시 계정은 상쇄돼서 사라지고 고객사로부터 입금되는 돈은 예수금으로 처리되었다가 채권과 반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금 조건 관리입니다. 수금 조건은 SMRO 사업장 조회 및 운영 단위 조회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최초 생성할 때 매출 계약서에 근거해서 사업장 수금 조건을 반영하며 운영 단위 수금 조건은 사업장에 등록된 수금 조건들 중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운영 단위의 수금 조건이 여러 건인 경우라면 세금 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운영 담당자가 수금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금 조건을 시스템에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금 조건을 변경하실 때에는 별도 품의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변경 필요 여부 등 법무 검토부터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이후에 개별 청구권의 수금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일회성 수금 조건 변경 품의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설정된 수금 조건에 따른 만기일자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연체 채권으로 분류되며 매주 수요일에 1일 초과한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메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연체 채권의 종류에는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현금 입금 지연,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어음 발행 지연, 어음은 발행되었으나 만기일자가 조건 대비 연체인 어음 만기 연체가 있습니다. 어음 발행 자체가 지연이 되었다면 어음 발행 지연이고, 어음이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만기일자가 만기일보다 연체된 경우에는 어음 만기 연체로 분류됩니다.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영업 담당자분이 사유를 확인하여 시스템 입력하셔야 하고, 연체 15일이 초과되면 주문이 불락되므로 일회성 수금 조건 변경 품위를 상신하셔야 합니다. 채권 관리와 운전자본 관리입니다. 운전자본이란 현금,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과 같이 거래 활동에 즉시 동원될 수 있는 황금성이 높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재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채권은 빨리 받고, 채무는 늦게 주고, 재고는 빨리 판매해야 합니다. 채무 회전일, 채권 회전일, 재고회전 일이란 채무, 채권,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본을 늘리려면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줄이고, 채무 회전일수는 늘리고, 채권 회전일수는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 여신관리입니다. 서버는 고객에게 여신을 공여하는, 즉 물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을 수금하는 외상조건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대금 지불 능력은 대내외 사업 환경과 역량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버원에서는 주로 나이스 비즈라인이라는 구 RM1 사이트에서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신규 수주 시, 여신 증액 요청 시, 또 매년 5, 6월경에 신규 고객사 여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에 정기적으로 고객사 신용 정보를 확인하며 신용 정보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고객사의 경우 별도 알림을 받고 있어 데일리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여신한도 설정 기준은 사업계획 월 평균 금액에 신용 등급별 가중치를 100에서 120% 두고 부가세를 고려해서 1.1을 곱해서 기준 수금 조건 플러스 30일 를 곱하고 다시 30일로 나누는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채권 수금이 15일 초과로 연체되면 주문 및 출고가 블락되는데 이때 관리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15일이 아니라 2일 초과 시 바로 블락됩니다. 관리 대상이란 신용도가 B 이하이고 연체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신용도가 CCC 플러스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여신 블락은 사유가 해소되면 자동 해제되지만 별도의 품위를 통해 수동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SMR로 사업장 관리, 여신한도 조회, 여신 증액 및 조정 신청 메뉴를 통해 여신을 증액하거나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신한도 잔액이란 최초로 설정한 여신한도에서 사용 여신을 제한 금액인데 사용 여신이란 오픈 오더, 즉 주문이 생성되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주문의 합계 금액이며 오픈 AR, 즉 미수 상태의 채권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여신 사용률에 따라 담당자에게 주 1회 알림 메일을 발송합니다. 1차 80%, 2차 95% 이상 사용 시 메일이 발송되므로 사전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여신 산출식은 아래의 식을 참고하시면 되고 시스템에서 증액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품위문이 생성되면서 결제를 타게 됩니다. 동일 법인화에서 사업장 간에 여신 한도를 이관하시는 경우는 이관 감액 품위문이라는 품위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MRO 프로세스 과정의 마지막 파트인 채무 및 채권 관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무회계팀 황승주 책임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